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이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진노하신지를 살펴보므로 인간의 영적 비참한 상태를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런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간의 영적인 비참함을 깊이 깨달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확인하고 그분께 우리 영혼의 무게를 두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신자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솜씨와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성과 능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글씨요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피조세계를 보면서도 그 피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빅뱅 이론이나 혹은 진화론 등으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긴 하지만 이것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행위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가증스럽고 어설픈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지성이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추론에 근거한 사실을 망고의 진리인 양 착각하고 거짓된 것을 위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 전반을 다 탕진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각종 신들의 조각상을 만드는 원시적인 차원에서부터 종교와 철학, 돈, 시대 정신을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 보다 진보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일어나게 되는 일인가? 우선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에 하나님에 대한 모종의 의식을 심어 놓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칼뱅은 이것을 가리켜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이 신을 섬기게 된 이 일은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발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첨단 과학 문명 시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오늘의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과거 미개했던 시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가장 발달한 광명한 이 시대에도 언제나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인간 이성에 모종의 왜곡, 모종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이 진리라고 여기게 된 그 진리는 오히려 거짓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거짓 것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보는 바대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바른 지식은 인간의 이성의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성에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중생하게 하실 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을 동원해서 진리라고 여기는 이 일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인격적 작용이 아닌 인과율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가 그처럼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하나님의 실존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인간에게 형벌을 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인격적 반응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신의 속성을 거스르는 일에 대해서 거룩한 의분을 발휘하시고 그 거룩한 의분이 진노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홍수가 임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형벌이 가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최종적 심판이 도래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의 삶을 그대로 놓아두시는 모습으로 방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하신 은혜로운 능력을 뒤로 물려버리고 그 대신 다른 주권, 사탄이든지 인간의 욕심들이 그 사람을 이기게 하고 그 사람을 장악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무슨 작용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작용이에요.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방치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용과 호의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2주 동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일에 드렸던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제가 서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도롬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24제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방치해 두신 그 원인이 23절임을 보여줍니다. 23절이 24절의 이유예요. 즉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과 우상으로 병행시킨 결과가 하나님의 버려두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선하고 아름답고 또 거룩한 것을 기뻐하거나 원하게 된 것이 아니고 유해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것을 오히려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인간의 마음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론적으로는 공기와 물 등의 파괴적인 흐름 혹은 강한 생체적인 힘, 충동, 욕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도 인정하신 적도 없는 인간의 타락한 자기 욕심입니다. 이 정욕을 가리켜서 마음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 그 자체는 선하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의 욕심 자체가 더럽고 추악한 것을 원하고 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마음의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부패한 것을 쏟아내는 근원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주님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규정의 원칙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 이 마음의 욕망은 사람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지성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성보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끌리는 바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과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욕망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욕망하는 그 바가 하나님께서 극히 미워하시고 꺼리는 것을 원하고 욕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담 안에 타락하여 인간의 타락성이 지성에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과 형편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내어버려 두신 그런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우리는 그런 정화로도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문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어버려둔다라고 말씀했는데 내어버려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뜻 보면 그냥 내버려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거나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는 무관심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그냥 수수방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버려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지 않고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게 만드는 적극적인 파괴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소극적으로 보이는 방식, 다시 말해서 부패한 마음의 더러움을 따라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내어버려 두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어버려 두심은 최종적 심판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적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공의의 은밀한 집행의 결과로 내어버려 두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 적극적으로 내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는데 정작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내려버려 두시는 이런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1차적으로 성적인 죄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 그리고 26절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라는 말씀, 그리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라는 이 말씀, 우리는 두말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 성적인 타락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임을 알게 되죠. 오늘의 시대가 타락했다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타락의 가장 뚜렷한 국면은 인생들의 성적인 타락입니다. 피터 그리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 성이 현대사회에서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공황에 빠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이 빠져버리면 왜 경제 공황에 빠지게 될까요? 소주 광고는 말할 것도 없고 청바지, 자동차,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심지어 아파트 광고에 이르기까지 성적 흥미를 주는 이런 요소가 빠진 상업 광고는 지금은 거의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은 오늘날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에서 기사를 검색하려고 하면 특별히 아랫단에 있는 기사를 검색하면 서너 가지 팝업창이 뜨는데 그 기사들을 보면 죄송하지만 다 쓰레기 같은 그런 기사들이에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타락한 종욕에 마치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의 길을 어긋난 길로 인도해서 심각한 죄의 길로 그 사람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가능하면 정말로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가 이전에 한번 특강도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공동체가 함께 협의해서 스마트폰이 없어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요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는 달리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이 말은 음행은 몸 자체가 도구가 된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본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삶의 수단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몸이 뭐가 되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닌 인간의 타락한 자기 욕망을 즐기는 수단과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섹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것을 요즘에는 욕으로 여기지 않고 칭찬으로 여기는 이 분위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섹시하다 그러면 좋아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망의 대상이 되는 몸을 가꾸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멋과 아름다움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매 만드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합니까? 얼굴은 물론이거니와 신체 성형수술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런 현대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욕망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하다 보니 몸을 욕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타락해 있으므로 몸으로 하는 일들이 사실은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 몸은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리고 힘든 이웃의 피를 채워주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처럼 마음의 정욕대로 또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물론 23절에도 설명했지만 25절에도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고 말하면 바로 이 말씀으로 규정될 수 있는 시대예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계명은 진리라고 말씀했고 또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거짓을 진리로 채택했습니다. 인간이 진리라고 말하는 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통해서 출현된 어떤 무엇, 그것은 이미 컴퓨터가 고장나 있고 이미 계산기 자체가 고장난 상태에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잘못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이 이성을 아무리 사용해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잘못된 이 결론, 거짓을 진리로 채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가르켜 뭐라고 말하죠?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거짓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탄의 종노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큰 일을 할 때 항상 뭘 제일 조심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겠는가? 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가? 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가? 항상 거기에 긴장을 곤두세우지 않습니까? 왜 서류가 필요합니까? 하는 말마다 진리고 내어놓는 물건마다 정확한 물건이라면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지극히 자연스러워합니다. 인간의 타락상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만약에 제가 아이한테 음식을 주는데 아이가 독극물에 오염된 음식이 아닌지 연구소에 만약에 그 음식물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내 방에 엄마 아빠가 CCTV를 장치하지 않았는지 보고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회가 정상입니까? 뉴노멀이라 그러는데 무슨 뉴노멀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기준을 세워놓아도 그 기준은 진리에서 벗어나고 어긋나 있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7주기라 그러죠. 저도 방송을 잠깐 봤는데요. 정말 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외에도 진실이 규명되지 아니한 사건들 어디야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은 합법적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말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언론사에서 보도했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방송 공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까? 우리처럼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중계하는 경우들을 보지 못합니다.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지만 PD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휘합니다. 액션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먹방 프로그램도 뭘 먹으면서 좀 더 맛있다, 대박이다 뭐 이러면서 더 액션을 더 크게 요구하잖아요. 과장, 포장, 축소, 은폐는 상식이 된 거예요. 사과를 사보세요. 두 단짜리 사과를 사보면 일단은 맛있어요. 한참 먹다가 2단을 보면 쭈글쭈글한 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고 속이는 것이니 당신도 나를 속이고 나도 당신을 속이겠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일에는 학계도 동원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두 달 전에 미국의 역사 교수가 하버드대 교수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위안부와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내용은 그것은 실제로 일본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학회도 얼마든지 진실을 과장한 거짓을 홍보하거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술계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동성애가 조장이 되는데 동성애가 언제 조장이 되었습니까? 잘 보세요.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애와 관련된 소설이 나왔고요. 오래전부터 영화가 제작되었고요. 오래전부터 드라마가 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사실을 그냥 제시해서는 코가 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사탄은 그런 방편과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부추겨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라기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는가로 우리의 우리됨이 규정될 수 있죠. 결국 인간의 타락한 정욕을 부추겨 결국은 그 사실 자체를 합법적인 것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도 정치를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여기에 가장 출중한 사람이 김정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김정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러면서 이 사회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장과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진짜인가? 맞는 말인가? 남는 게 없습니다. 팔면서 그래요. 실제로 남는 게 없나요? 조금밖에 남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물건에 대해서 남는 게 없이 팔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남는 게 없이 장사한다는 말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두 번째 이유는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규정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도구적 존재다. 인간은 경제적 존재다.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인간의 어떠함을 규정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예전적 존재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인간을 잘 규정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아이돌 가수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그 아이돌 가수를 그렇게 앙망하고 좋아하는 것은 예배 행위예요. 이 세상은 거대한 예전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무슨 신전 안에서만 예전이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전적 동물인 인간은 무엇을 예배하는가? 인간은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바를 예배합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냥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데카르트가 인간은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그러나 인간은 단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는 존재죠. 인간은 무엇을 겨냥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레이다가 돌아가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하나를 정하잖아요. 그죠? 이거 볼까 저거 볼까 하다가 뭘 하나 정하잖아요. 이런 취미를 가질까 저런 취미를 가질까 하다가 어느 하나를 정하지요. 뭘 겨냥하고 무엇을 지향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룹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무엇을 겨냥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예배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바를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짐승, 썩어질 것을 예배하게 된 것이고 바로 이 때문에 24절에서는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셨고 26절에서는 욕심에 내어버려두셨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8절에서는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어버려두심이 앞서 말씀드렸죠. 성적인 타락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부도덕한 삶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거짓 것을 믿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 종교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나면 그 바알 신전에 여사제가 있잖아요. 여사제와 종교의식적으로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럴 때 바알,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사라가 보고 흥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상 숭배와 인류의 부도덕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성적인 죄를 언급했습니다. 24절에 도로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은 이 도로움은 성적인 도로움을 가리킵니다. 저는 여기서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또 제가 예비부부 성경부를 할 때마다 이분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배우자에게 양보하는,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육체와 동시에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자아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예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자아를 이 성적 결합을 통해서 더 깊은 차원에서 알게 되고 두 사람의 친밀감을 확인하게 되고 그 두 사람의 친밀감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성적인 결합 행위를 통해서 단순히 황홀한 쾌락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정말로 하나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새로운 자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적 결합은 서로 다른 성,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 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성적 결합이 동성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성의 원인을 특별한 호르몬에 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인 어떤 성향에 두기도 합니다. 또 후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고 그리고 부모님이 서로 다정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경험하고 매일 싸움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이성을 거부하게 되고 결혼도 미루게 되고 그러면서 동성을 좋아하게 됩니다. 특별히 엄마를 미워했던 남자는 여자를 싫어하게 돼요. 자신에게 첫경임으로서 이성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줬더라면 좋아했을 텐데 좋지 않거든요.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회 병리학적 내지 심리적인 차원에서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상명세서에 영어를 뭐 예를 들어서 먼 나라 여행을 할 때 입국 출입국 관리소에 뭘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성구별에 영어로 섹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표기하죠. 요즘에는 젠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섹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왜 젠더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제가 영어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젠더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런 설명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요즘 페미니스트들은 문법 용어인 젠더를 섹스의 동의어로 대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남녀를 언급할 때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말의 사용을 금하고 있음. 또한 미국인들은 섹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불편해하므로 이 젠더라는 용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임. 또 일부 학문에서는 섹스는 남녀의 생물학적 문제를 지칭하고 젠더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양상들을 지칭함. 이런 식의 설명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성의 구분은 태어날 때부터 조물주로부터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성 정체성의 이 권한은 부모에게 있지도 않고 조물주에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에 사진이 하나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이의 얼굴에 서로 이쪽 볼과 저쪽 볼이 입을 맞추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 남자는 본래 여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에서 남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에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야 부부가 되고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그냥 인터넷에 떠다녀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봅니다. 공공연하게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제3의 성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과서를 보면요. 요즘에 있는 그대로의 우리 되기.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런 게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 되기. 여자답게 남자답게 대신 우리 되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에게 여자답게 행동하라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답게 여자답게 행동하지 말고 나답게 우리답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답게 행동하라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이 말은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래 너의 너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성과 정서가 타락해 있으니까 어떤 모습을 드러내나요? 남자가 여성성을 드러내도 나답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의 한 20년 됐는지 그 전지현 씨라고 하는 그 여자 배우가 출연한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남자를 매우 거칠게 다룹니다. 막 남자 등에 그냥 올라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여성상이 사실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이라는 거예요. 매스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설득이 되면서 맞다. 내가 왜 여자답게 행동해야 돼? 내가 왜 남자답게 행동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행동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남자답게 행동한다는 말을 잘못 외우기 때문이죠. 남자답게 행동한다는 말은 우락부락하게 그 다음에 좀 절도 있게 박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남자답게 행동한다고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관용과 너그러움, 책임지는 희생적인 삶의 자세를 가리켜 남자다운 행동이라고 그래요. 대장부답다는 말은 성경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자답게 혹은 여자답게 행동하라는 이 말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말했어요. 제3의 성은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결합은 성적으로 절반인 서로 다른 두 성, 즉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서 성적인 완전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몸의 일부로 하와를 지으셨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이라고는 한 사람의 몸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죠. 이런 면에서 볼 때 갈비뼈가 빠진, 즉 하와가 빠진 아담은 진정한 한 몸이 아니에요. 그 진정한 한 몸은 하와가 아담과 결합될 때 참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잃어버린 부분 또는 남자를 성적으로 보완해 주는 존재는 또 다른 남자가 아닌 여자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반을 보완해 주는 존재는 또 다른 여자가 아닌 남자입니다. 그럼에도 시대가 변해가면서 동생에는 죄가 아니라 그래요.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동성애 전형이라고 여겼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요즘에는 뭐 좀 머리 좋다는 뭐 박사학위를 받아왔다는 학자들이, 구여학자들이 그것은 동성애 전형이 아니라 그래요. 그것은 나그네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폭력적인 죄의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과연 그런가요? 두 천사가 남자로 나타났죠. 그래서 롯이 그 두 남자를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래요. 우리말로 상관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상관한다는 이 말은 안다는 뜻입니다. 알다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남자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마리아가 남자라는 존재를 몰라요?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처녀라는 것입니다. 상식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17절, 25절 등등에 이 안다라는 말은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성관계를 가리켜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는데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 수년 전에 제가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라고 하는 지평선에서 나온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케빈 드 영이 쓴 책이에요. 그 책 서문에 이런 말을 케빈 드 영이 남겨놓았습니다. 성경이 동성애에 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이 아무리 중요한 질문이더라도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질문은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라는 질문이다라는 내용을 써놨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 따르면 그 당시 그 내용은 그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뀐 지금은 그 문맥 안에서 그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머리 좋다는 구여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지 몰라요. 왜 환호하죠? 자기의 타락한 성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고 정제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 목회자 밑에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매우 열려있는 교회고 가장 약한 사람을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라고 선전을 해요. 너무 안타깝죠. 물론 동성애 자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고 다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 만에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정죄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향은 괜찮다 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동성애적 성향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까 보세요. 마음의 종욕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런 마음, 타락한 마음을 그냥 두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동성애 행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면서 커다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조와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그 말씀 다음에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 놓으신 것을 하나로 만들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나눠 놓은 것을 하나로 합치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 간의 결혼은 서로의 타락한 정욕만 만족시킬 뿐 결혼의 취지 그리고 자녀 출산이라고 하는 목적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온 인류가 다 남자와 남자 간에 여자와 여자 간에 동성애 행각을 벌인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멸제라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장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영국의 다윗의 교회 부흥상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런던에 유명하다는 대학가를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찬희 목사님과 함께.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가보면요. 무지개 깃발이 곳곳에 나부끼고 있어요. 성인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라브리 대표가 있습니다. 강릉인가 속초인가 거기 있는데요.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라브리에 어떤 사람이 오는가.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이 왔는데 지금은 동성애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요즘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고요. 양성애가 문제예요. 양성애. 남자하고도 관계를 맺고요. 여자하고도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짐승입니까? 뭡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결혼의 목적을 거룩한 시의 번성으로 제시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건한 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동성 간에 사랑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죠. 어디까지나. 어떻게 성적인 욕구를 남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가 남자를 보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맛있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따먹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면에서 인간의 타락상, 하나님의 내어버리두심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인간의 타락의 순서와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인간의 타락은 피조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는 망은, 망은이라는 말 한자인데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망은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그겁니다. 둘째는 존재와 삶을 창조자의 은혜로 이기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고 만족하는 자만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자의 생각은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을 캄캄하게 만드는 눈멈이다. 눈이 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면적 무질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뭐가 옳고 그런지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서 우상들의 제작, 우상들을 제작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단계, 종교성의 부패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다섯째와 여섯째 단계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대체하는 지성의 변질과 그 다음에 온갖 방법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신체 파괴, 정서적인 타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서의 타락의 극치가 성적 타락이요, 성적 타락의 극치가 호모섹스였던 거죠.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죄였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자행되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그냥 내어버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단면이죠. 유기, 방치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두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 제가 앞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거나 아니면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타락한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응하신 보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거스려 행하는 그 자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남자 허벅지가 이 튼튼한 것을 가리켜 매우 좋아했고요. 남자답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운동복을 입을 때 이 허벅지 쪽에 근육이 있는 거 좋아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몸이 쫙 빠진 거 아시죠? 여자 몸매처럼. 그걸 좋아해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과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지금 누가 머리가 제일 기나요? 하여튼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유진이처럼 머리를 제가 이렇게 길어요. 어울립니까? 이렇게 머리 탁 돌리면서 이렇게 쓰다듬고 하면 어울려요? 에? 이게 얼마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멋있어요.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하나님의 복된 삶에서 점점 떠나고 있는 증거임에도 그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지적 타락, 이런 정세 타락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순간의 결단이나 심리학 내지 의학적 치유책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저희 교회 협동 목사로 있다가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자살 충동에 결국 빠지게 되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줬는데 나중에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시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복음밖에 없고 중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좀 더 제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25절 하반절이에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내용이 빠져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요. 왜 갑자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왜 이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인간은 예전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예배하는 존재고 무엇을 겨냥하는 존재고 무엇을 지향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락한 정욕이 우리를 망쳐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길입니다. 최우선적 삶의 갈망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혹시 이런저런 죄에 빠질 수 있어도 그 죄에 완전히 빠져있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아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 인생들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허무한 생각에 지혜를 주고 우둔한 마음에 빛을 비춰주고 피조물을 섬기는 데서 돌이키게 하고 더러움과 파괴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원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의 목적이요 인생의 질서고 역사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예전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비결이요 구원받는 신자의 열매요 인간의 삶의 역사의 지향점이요 방향이고 그래서 천국 가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그 연습을 예배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꽃을 봐도 나무를 봐도 가장 아름다운 것을 봐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높일지언정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이지 않는 것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죄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릴 때부터 중생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경험해서 다른 어떤 것을 지향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이 있었는데 더 좋은 것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정말 좋았던 것을 2순위로 두게 되죠. 더 좋은 것, 아니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실 좋은 것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만 거기에 종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을 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의 몸 자체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신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가 살폈습니다. 이런 인생들 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어떠하심을 역사 가운데 온 우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지만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어 버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도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신성한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덕적 통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할지언정 인간의 타락한 이성의 출현에서 얻어낸 결론을 가지고 거짓 것을 예배하고 거짓 것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